건강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, 그러므로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가 평강 가운데서 말씀 안에서 정결함을 받으며 소망 가운데 즐거움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. 세상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. 그 평안과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오니 이 시간에도 그 평강과 위로로서 은혜로서 우리를 채워주시고, 또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이 평강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. 주의 이름이 송축을 받으시옵소서. 성령께서 온전히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주옵소서.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또한 있게 하여 주옵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. 아멘. 네, 계속해서 창세기 35장 35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. 그들이 베델에서 이동하여 길을 가다가 에프라스에 조금 못 미쳐서 라헬이 산고로 진통을 당하는데 산고가 심하였으니 그녀가 산고를 겪고 있을 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.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더라.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는 그녀가 죽었습니다.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. 라헬이 죽으니 베들레헴 곧 에프라스에 이르는 길에 장사였으며 야곱이 그녀의 무덤에 한 기둥을 세웠으니 라헬의 무덤 기둥이 오늘도 있더라. 야곱은 라헬을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랑했죠. 라헬 때문에 14년을 그가 무료로 봉사를 했습니다. 참 한 여인을 위하여 14년을 머슴살이를 한다는 건 이건 엄청난 겁니다. 인생이 몇 년 되지도 않는데 14년 동안을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참 머슴살이하는 그러한 수모를 다 겪은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죠. 참 요즘에 그렇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렇기 때문에 참 이 라헬이 죽을 때 그 야곱이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? 그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죽었을 때 굉장히 슬퍼했습니다. 그래서 아내 리브가가 아내 리브가와 결혼할 때 가서야 이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. 아마 그 당시에 여인들이 아름다웠고 또 여인들이 남편한테 절대 복종하고 아마 참 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참 세상에 전혀 물들지 않고 남편 하나밖에 모르고 사는 그러한 여인들이 죽었을 때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굉장히 슬퍼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한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집에 살았습니다. 야곱이 15살 될 때까지 한 집에 살았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가족제로 한 집에 살고 참 할머니, 증조할머니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또 그 아내를 얻을 때 그 참 할머니, 참 증조할머니 함께 이렇게 아내와 함께 살 때 얼마나 그 참 다복했겠습니까? 요즘에 참 이 대가족 제도가 없어져 버리고 그냥 뭐 스무 살만 되면 다 나가 살고 결혼하기 전에도 나가 살고 이런 때 참 삭막한 때 우리가 살고 있는데 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. 참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할 것은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녀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이렇게 놓고 이는 그녀가 죽었습니다. 이 얘기는 뭐죠? 사람이 육신이 심장이 멎어버리고 죽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혼이 떠난다 이런 얘기. 죽은 다음에 혼이 떠난다. 또 다시 말해서 혼이 떠난 것은 바로 죽은 것이다. 육신이라는 것은 집이기 때문에 집이 헐어버리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이 주인인데 결국 집이 죽어버리니까 떠날 수밖에 없다. 이런 얘기. 이걸 우리 보통 사람들이 죽었다. 이렇게 하죠. 죽었다.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그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겠다고 예언을 하고 결국 피신을 하다가 사르밧에 있는 그 과부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참 그들이 한끼 먹고 죽을 음식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그들을 축복했을 때 3년 반 동안 그 비가 오지 않았어도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의 집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아들이 죽었죠.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. 그럴 때 엘리야가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여기 묵고 있는데 나에게 은혜를 준이 집의 아들이 왜 죽어야 됩니까?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아이 위에 3번 자기 몸을 이렇게 눕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가 살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혼이 돌아오니까 살았다고 그랬습니다. 혼이 돌아오니까 살았다. 심지어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었는데도 나사로야 하고 부르니까 혼이 그 몸에 들어가서 살아나왔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본체는 혼입니다.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했죠.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내 혼이 슬퍼서 죽을지경이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. 우리가 슬픈 것은 혼이 슬픈 것입니다. 혼이 슬픈 것이에요. 혼이 슬픈 것은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. 혼이 슬퍼한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혼이라는 존재가 우리 몸에 있는 바로 나라는 걸알수 있고 누가복음 16장에도 부자와 그 거지 나사로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하실 때도 그 둘이 다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그다음에 부자는 지옥에 갔다 이렇게 돼 있죠. 그런데 그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로 하여금 물을 좀 가져다가 내 혀를 좀 적셔달라고 내가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얘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깊은 구렁이 있어서 갈 수도 없다.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세상에 나가서 내 자녀들이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죠. 그 몸은 이미 무덤에서 썩은 다음입니다. 썩은 다음에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혀도 있었고 뜨거움을 느끼는 감각도 있었습니다. 이걸 보게 되면은 우리 혼이라는 존재도 우리 육신처럼 다 지정의가 있다는 거 알고 느끼고 또 내가 판단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혼이 들어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내 안에 혼이 기쁘고 또 슬프고 이렇게 되는 거죠. 이 우리 육신은 이미 영적으로는 죽었습니다. 영적으로는 죽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. 그러므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 이런 얘기죠.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.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 육신은 죽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고통을 받을 때 내가 고통스럽게 느끼는 겁니다.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고통과 기쁨은 주님이 안에서 기쁠 때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안에서 고통받을 때 나도 고통을 받는 겁니다.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맺으라.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나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. 이렇게 말씀했습니다.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.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기뻐하게 될 때, 우리도 기뻐하게 됩니다. 교회에 새 사람이 딱 인도해 나갈 때 얼마나 기쁩니까? 한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? 저는 설교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싹 들어오면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어요.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죠.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그 기쁨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입니다. 어떤 사람이 회개하라고 주께 돌아올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? 멕시코 갔을 때 어떤 사람은 눈물로 막 그냥 주님을 영접할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기쁩니까? 이거 우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참 우리 혼이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동안에,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의 장막이 죽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고, 내 혼이 몸 안에 있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열매 맺은 만큼 영원한 그러한 기업을 우리가 누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. 육신이 죽으면 혼이 있을 수 없어요. 내가 여기 살 수 없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도 잘 아껴야 되고, 육신이 피곤할 때 쉬기도 해야 되고, 육신을 잘 우리가 보살펴줘야 됩니다. 왜 그렇습니까? 이 몸은 내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. 우리 아시는 분 아시지만은, 옛날에 저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었지만은, 어떤 자매님이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유방암이 걸려서 키모세로피를 하다가 네 번째 하려고 그러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의사한테 그러는데, 의사가 그래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네 번째인가 또 세 번째인가 키모세로피를 하다가 이분이 돌아버렸어요. 완전히 돌아버렸어요. 그게 어떻게, 우리 차목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와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정신병원에 있는데 완전히 돌아버리더라고요. 예, 완전히 돌아버렸어요. 예? 그러면서 뭐라는 거, 그분이 전도사까지 한 분인데 뭐라고 그런가 하면은, 다윗의 아들 예수야 막 그러고 뭐 그러더니 나중에 막 예수님을 욕을 하는 거야. 왜 내가 이렇게 됐냐고 말이야. 막 예수님을 욕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저분이 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참 불쌍하더라고. 그게 거기서 이제 돈 영주권도 없고 보험도 없고 그러니까 집으로 또 왔어요. 집으로 왔는데 매일 밤 그냥 이 아파트에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막 질러버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아파트의 그 매니저가 신고를 해가지고 또 병원에 또 왔어. 병원에 왔는데 보니까 뭐 얼굴이 뚱뚱 붓고 난리가 났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무료로 해주는 그 정신병원을 또 입원시켰어요. 입원을 시켜가지고 매일 신방 갔어요. 매일 신방 가지고 기도해줬어요. 기도해줬는데 어느 날 이분이 아주 기쁨으로 회복이 돼버렸어요. 그게 바로 금요일날이었어요. 금요일날. 그래가지고 기쁨으로 왔어요. 말씀도 증거하고 기도도 해주고 그러고 왔는데, 토요일날 아침에 갑자기 그 친구, 같이 신방 갔던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는데, 밤 한 새벽 3시쯤 돼가지고 이 사람이 화장실을 가가지고 침대 시트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. 또 사탄이가 또 그냥 공격을 한 거예요. 기가 막히더라고. 그래서 USC 병원에 이제 이머전시를 실려가는데 가보니까 눈은 멀뚱멀뚱 떠있는데 완전히 이건 뭐 알아보지도 못하고 뇌사 상태예요. 뇌사 상태. 그래서 그 중환자실로 옮겨가지고 거기 있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. 우리 성도들이 몇 분이 같이 매일 거의 뭐 매일 신방 갔죠. 매일 가서 기도했는데, 제가 이 혼에 대한 말씀이 기억이 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게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. 의사들은 이제 다 죽어서, 의사들은 죽었기 때문에 가망이 없다. 일주일 지난 다음이니까 이제는 살아도 식물인간이니까 차라리 가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. 그렇게 얘기했는데 남편과 제가 그들에게 한 사흘만 말미를 달라고 그래서 그들이 허락을 해줬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결국 기도가 이렇게 기도했어요. 주님, 어차피 사람이 한번 죽는 건데, 여기 딸이 지금 한 살짜리 딸이 있고 또 두 딸이 있고 남편은 지금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저러고 있는데 이 아내가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양반이 자살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을 하고 그랬는데, 이분이 물론 집사여 또 전도사 생활까지 했지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을 좀 받게 해달라고, 그래서 혼이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, 사흘 만에 어느 날 갔더니 이분이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막 기도할 때 서서히 회복돼가지고 그냥 그날 살아나 버렸어요. 그래가지고 이분이 일반 병동으로 옮겨가지고 다 회복이 됐습니다. 다 회복이 돼서 뭐 그냥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. 그리고 찬송가도 막 그냥 4-5절까지 있는 거 다 외워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런데 거기 인턴이 너무 빨리 밥을 먹여가지고 또 죽어버렸어요. 또 죽어버렸어요. 또 가서 그때 또 살아났어요. 근데 너무 고통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양로원 가가지고 한몇 년을 살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. 이 혼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을 관리를 잘 해야 되고,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진리의 순정함으로, 너희가 진리의 순정함으로 너희의 혼들을 정결케 하였느니라. 여러 번 반복하죠. 혼이 깨끗해야만 우리가 기쁩니다. 혼이 더러우면은 우리가 불안하죠. 그러면 진리에 순종할 때 혼이 깨끗해진다.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때 깨끗해진다. 말씀만 떨어지면 순종하는 사람은 그때마다 혼이 깨끗해집니다. 그래서 에베소 5장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신부단장하는 것처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정결케 한다고 그랬습니다. 뭘 정결케 합니까? 혼을 정결케 하는 거죠. 혼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. 주님 만날 때 깨끗한 혼 위에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,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혼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된다는 것이고, 주님이 보시기에 비둘기처럼, 우리 아가서에 있는 것처럼, 솔로몬의 노래에 있는 것처럼, 그럴 때 비둘기처럼 순결한 그러한 처녀로서, 우리가 주님과 약혼한 자로서 이제 결혼식장에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,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이끌려서 참 웨딩마치를 울리면서 공중으로 우리가 신혼여행, 결혼식을 한다. 그러니까 우리 결혼 장소는 공중에서 합니다. 어떤 분들은 스카이다이빙 하는 분들은 결혼할 때 보면은 스카이다이빙 해서 내려오면서 결혼식 하는 사람도 있고요. 또 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스쿠버 다이버 해가지고 밑에 내려가서 또 물에서 결혼식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. 근데 우리는 저기, 대기권을 벗어나가지고 주님이 거기 오실 때 거기 올라가서, 세마포 있고, 우리가 올라가서 거기서 우리가 단체로 결혼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혼을 관리를 잘하고, 그럴 때 우리가 삶이 좀 어렵고 힘들지라도 내 혼이 평안하면, 이것이 바로 진정한 평안일 것입니다.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실 때, 주님,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.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, 진리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더 정결하게 되어서, 성화되어서 주님을 정말 순결한 가운데 만나길 원하오니, 우리를 도와주시고, 우리를 축복하시고,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진리의 순종함으로, 우리 혼이 평안을 누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그리고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, 특별히 교회에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평안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. 이런 기도를 하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. 아버지 하나님, 감사합니다.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.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진리의 순종함으로, 아버지 하나님이여, 진정으로 우리가 우리 혼이 정결케 되어서 그 안에 주님의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그러므로 그 평강 가운데서, 기쁨 가운데서 우리 먼저 갖고 안 되는 가족들, 또 성도들을, 또 저들에게도 이 평안을 끼치며 세상에 나가서도 공포와 불안 가운데,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심령들에게 저들의 혼이 먼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고, 또 구원받은 혼들이 또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진리의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전해주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. 아버지 하나님,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복이 된 것처럼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복을 우리가 아버지 가질 뿐만 아니라 이 복을 우리를 통하여 증거하며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. 네가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이 되었습니다. 아버지, 우리 자체가 복이 되었습니다.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,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었습니다. 그러나 우리 혼이 아직